VOA 세계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아프가니스탄 내 인도적 지원을 위한 안정적 항공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제 보고서에서 최근 아프간 카불 공항 내 외국인과 아프간 취약층의 대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항공작전들 때문에 이번 주 아프간 취약계층에 제공하려던 500톤의 의료보급품 조달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들 의료보급품의 수술장비 외에 정신적 외상과 아동 폐렴 치료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엘더 유니세프 대변인도 이날 VOA에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급 물자에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동계층을 위한 영양보조식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엘더 대변인은 아프간 내 5세 이하 아동 약 100만 명이 올해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공중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사태 이전부터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도주의적 사업 대상이었다며 현재 매우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 인구 3,600만 명 가운데 절반과 그중 1,000만 명의 아동이 인명구조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오늘 화상으로 열리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둘러싼 조율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오는 31일까지 모든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을 놓고 각국의 입장이 크게 갈릴 것으로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6개국 정상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철군 시한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철군 시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미국이 탈레반과 철군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월러스 장관은 바이러스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탈레반의 최근 성명 등을 고려할 때 철군 시한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의 신종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2달 늦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헝가리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에누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시아트로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게브레이에수스 사무총장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부스터샷이 필요하겠지만 전체 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샷 대신 백신 접종률이 1에서 2%에 불과한 나라들의 접종률을 높이는데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4일에도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적어도 9월 말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이어 유럽연합회원국 가운데 헝가리가 최초로 부스터샷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모든 미국인들에게 3차 접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가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여행객들의 하와이 방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게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하와이를 여행하기에 위험한 시기라며 주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와이 여행을 오는 10월 말까지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게 주지사는 이 같은 권고는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를 취했던 지난해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모든 방문객들에게 의무 격리 기한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여행객이 99.5%로 줄었지만 현재는 백신이 존재하고 완전 접종을 마친 관광객들은 방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는 6월까지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이었지만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지금은 700명에서 8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벨기에 쏟아진 후폭우로 220여 명이 사망한 사태는 지구 온난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세계 기상 원인 분석 WWA 소속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다국적 연구기관인 이 단체 소속 과학자 39명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서부 유럽에 기존보다 9배 이상 많은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역내 폭우 사례 중 최대 19%는 사람이 관여한 기후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아르와 에르프트 강 일대와 벨기에 뉴질지대 폭우를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성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는 나흘간의 방한 기간 중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조치의 재연장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최고는 22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늘 24일로 마무리된 나흘간의 방한 기간 중 한국 정부와의 협의 외에 한국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상황관리에 주력한 행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의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24일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과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북한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공유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미북, 남북 대화와 협력을 조속히 재개해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미한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을 찾은 성김 대표는 2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났고 23일 오전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한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23일 오후엔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처럼 한국 고위 관리들과의 잇단 협의를 가지면서 미한 연합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특히 이번 방한 기간 중 한국의 언론 매체를 통해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3일 한국방송공사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훈련 중 방한한 이유와 관련해 북한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우리는 북한의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들과 관심사들을 다룰 용의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에 대해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북한과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조치에 대해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먼저 마주앉아 앞으로 갈 길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전제 조건 없이 북한 측 대표와 만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성김 대표가 이번 방한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대화 제기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미한 연합훈련의 반발에 모종의 도발 의사를 내비친 북한을 자제시키기 위한 상황 관리에 주력한 행보였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요구했던 의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포괄적 대화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과거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향후 북한과 논의할 수 있고 그 연속선상에서 향후 이행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밝혔다라는 것은 향후 북한의 또 이제 강공 드라이브가 지나치게 되도록이 힘든 지점으로 가지 않도록 상당히 관리하기 위한 의미로 보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성김 대표가 한국 정부와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지원에 미국이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23일 노규덕 본부장과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 가능한 분야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과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24일 조찬 회동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욱 교수입니다.
미국이 허용하는 수준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받아봤자 미국이나 한국의 위상만 높여주고 생색내는 그러한 뭐 꼴만 허용해 주는 거고 그걸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경제난을 회복을 한다든지 내부 상황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정도의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찬성을 하거나 환영을 할 정도의 그런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김 대표가 이번 방안 중 발신한 대북 메시지로 미루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사실상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중국 견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 등 산적한 과제에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함락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스스로 원치 않는 전략적 인내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최대의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들어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북한이 직접적으로 미국과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미국한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미국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편 노규덕 본부장은 24일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차관 겸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안정적 상황 관리와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모르글로프 대표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 안정의 중요성 그리고 미북, 남북 대화를 포함한 관련국 간의 조속한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모르글로프 대표의 방안은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8개월 만이며 노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러시아는 결국 자국의 영향력 확대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북중러 협력만 하지 않는다. 한국하고도 협력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큰 거죠.
성김 대표는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24일 한국을 떠났고 모르글로프 대표는 25일 미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차관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과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풀이했습니다. 또 인도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연결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재언 등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달 만에 서울을 찾은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북인도 지원을 협의하면서 지원 가능한 분야로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된 건 양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니지만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끝나가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미국과 한국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인도 지원 의사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를 완전히 별개로 다룬다는 설명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인도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을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sort of getting ourselves back into the Leap Day deal conversation, right?
2012년 2월 29일 미북 합의 대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인도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연결지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루지에로 전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시기에 상황을 진전시킬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지원을 했다고 협상에 돌파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북한이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 핵무기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 미국 국방부에서 북한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구체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지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는 어디에도 없으며 미국과 한국이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심을 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엄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언제 어떻게 관여를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성김 대표의 방안이 26일 종료될 미한 연합군사 훈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북한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번 방안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 방안을 협의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필요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노포 국장은 이는 북한에 대한 계산된 신중한 접근법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을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최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부분 진행되는 8월 미한연합훈련에 불만을 표시하고 협박을 했지만 군사적 도발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수락할 수 있는 적절한 패키지를 미국이 제공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대화 여건 마련을 위해 대북 지원 카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식량난 등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개월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3일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인도주의 지원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들었습니다.
We discussed possible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DPRK. I reaffirm U.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engagement.
미국은 한국 정부와 가능한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해 협의했고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입니다.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통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일찌감치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바이든 행정부가 한 걸음 더 나선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이달 들어 외교장관 전화통화, 국장급 협의 등 여러 채널에서 소통하며 인도주의적 계획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거듭 일축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미국은 긍정적인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12월 말, 당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한국 방문에서 엄격한 제재 이행으로 인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지원단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일부 완화할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I understand many humanitarian aid organizations operating the DPRK are concerned that strict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sanctions.
이 같은 비건 대표의 이례적인 공항 성명 발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도 협상에 소극적인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미북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지난해 3월에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 대응 관련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당시에 국제기구와 직접 지원 등 북한에 구체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고 인도주의 지원 카드는 미북 관계 변화에 어떤 실질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노력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대화 복귀의 조건으로 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인도적 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간주해왔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그리고 자연재해 등 오랫동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월 당 전원회의에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할 만큼 식량난은 심각합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 감염자 0명을 주장하며 방역에서도 자력 기조를 내세우면서 백신 반입과 접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한국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로 일방적으로 차단한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복원되고 남북 정상 간의 친소 교환 사실이 확인되며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원에 이어 대북 인도 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하는 등 남북 협력 재개 의지를 밝혔고 미국 정부도 통신선 복원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와 관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이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 방역 협력 등을 통한 남북 관계 복원 또 이를 통한 미북 대화 재개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통신선 복원 닷새 만에 미한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은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면서 불확실해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달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한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라며 훈련 중단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강행하자 배신적 처사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찾은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연합훈련은 순수한 방어적 성격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모나 줄 유엔 대사는 13일 작성돼 최근에 공개된 서한에서 지난해 7월 24일 승인된 유니세프의 제재 면제 조치를 내년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10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북제재위원회는 사흘 만에 승인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결핵과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북한 내 활동에 필수적인 의료 장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허용된 의료 장비는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농축기, 산소농도계, 의료흡입펌프, 심폐소생술 키트 등으로 총 금액은 75만 8,920달러입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에도 유니세프의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1년 연장했었습니다. 당시 연장 승인 역시 신청에서 최종 승인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사흘로 최종 승인까지 1, 2개월이 걸렸던 과거에 비해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후 지난 7개월 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이 기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등 특정 사안을 언급할 때 미리 정해진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당국자의 입에서 기존에 했던 발언이 반복되거나 특정 인사가 이미 다른 당국자가 밝힌 내용을 말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취임 이후 북한과 관련해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사실이 알려졌던 취임 초기엔 동맹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발언과 함께 당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초점은 위협 감소에 있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됐습니다. 지난 2월 1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섰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Our focus will be on reducing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f our allies, as well as improving the lives of
대북 정책의 초점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 한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을 것이란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고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계속되던 3월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유효한 목표라는 사실이 강조됐습니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당시 한국을 방문하기 이전까지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됐지만 이후부터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는 5월부터는 북한과의 만남을 제안하는 미국의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5월 23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은 북한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외교를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했다면서 문제는 과연 북한도 그럴까라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화를 압박하는 이 같은 발언은 약 한 달 뒤인 6월 21일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I'll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미국은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 발언 하루 전날인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낼 수 있는 분명한 신호는 그래 해보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라이스 대변인과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듭 강조하면서 상황 진전이 북한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는 국무부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국무부는 한국이 북한과의 각종 사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또 남북이 통신 연락선을 연결한 7월부터 정례 브리핑이나 이메일을 통한 입장 표명 등을 통해 해당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최근 미한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번 사안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리가 오랜 기간 주장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 발언은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대표에 의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The ongoing US ROK combined military exercise.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 훈련은 양국의 안보를 지탱하기 위한 정례적이며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란 겁니다. 성 김 대표는 이어 북한 측 협상 상대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줄곧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온 사실은 여러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메시지에도 북한이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 문제가 사실상 꽉 막힌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MO 언론 담당관은 이날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해 최근 북한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미사일 발사 관련 통보가 의무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항행경보는 관련 조정관들이 통상적인 경고 시스템을 통해 선박에 발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지난 19일 익명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5일과 16일 항행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는 지난 11일에서 13일과 15일에서 19일 동해 동북방 해역 일대에 항행구역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항행구역경보는 국제항해 안전을 위해 무선통신으로 알리는 위험정보를 말합니다. 해당국은 관련 사실을 IMO에 통보해야 하고 IMO는 이 사실을 회원국에 알리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움직임들은 미한 군당국이 지난 16일부터 올해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조치의 재연장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에 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재연장 여부가 오는 9월 1일 결정됩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체포,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어 장관은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방문 경유 시 미국 여권은 무효화된다며 미국 국익을 위한 극히 제한된 목적일 경우에는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매년 이를 연장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연장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이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단체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무부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다니엘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23일 VOA에 미국의 조치는 북한 내 일반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또 다른 관료적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방북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가 없어 단체들이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무부는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인도주의 단체들의 방북 승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제스퍼 사무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 인도적 협력을 논의해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인도주의 단체와 북한 내 일반 주민들 간 수십 년의 협력을 갑자기 중단시킨 가혹한 트럼프 시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들도 대북 지원 단체들과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북한 여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초당적 공감대를 이끌진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여행의 성격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자격을 부여하는 강력한 인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국무부의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북한 내 친인척의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이 강력한 인도적 고려사항으로서 방북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을 발급할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물론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과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에게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 발급을 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여권이 이산가족의 방북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도 발급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이 두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만 지지하고 있어 의회 심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는 이달 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발령 이후 약 200명의 미국인이 강제로 북한을 떠났다며 대부분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됐던 미국 내 한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단절됐다며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을 피한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전쟁 중 흑남 철수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탈출한 실향민이 아프간 피난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폭력을 피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선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아프간인들이 꼭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1950년 12월 14살의 나이로 흑남을 떠나 한국으로 탈출한 원동혁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85살의 원동혁 씨는 지난 15일 미군 수송기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앉아있는 아프간인들의 탈출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들은 미군 철수 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을 피해 카불 공항에서 필사의 탈출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미군 C-17 수송기 탑승에 성공한 아프간 피난민들이었습니다. 미국 공군에 따르면 C-17 수송기는 최대 탑재 용량이 77,500kg으로 평시엔 최대 2,300여 명까지 탑승하지만 이날엔 아프간인 640명이 빼곡히 타고 있었습니다. 원동혁 씨가 이들을 보며 눈시울을 적신 이유는 그가 70여 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중 20세기 최대의 인도주의 사건 중 하나로 불리는 흑남 철수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는 부두를 향해서 뛰었죠.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까 앞에 큰 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메르디스 빅토리오예요. 미군들이 하바하바 부산 하바하바 부산 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타서 저 먼저 탄 사람은 저 밑창으로 내려가고 그냥 화물칸이니까 데리고 있는 대로 그냥 꽉 채워서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없이 뭐 그냥 빽빽하게 서 콩나물 시루 같이.
수송기 안에 빼곡하게 앉아있는 아프간인들을 보면서 정원의 200배에 달하는 무려 14,000여 명의 피난민이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올랐던 70여 년 전 모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하고 뭐 조금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해가 안 가죠. 혹독하게 사람을 그냥 죽이고 다 뺏고 그냥. 그런데 그걸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유의 소중함이라는 거는 겪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원 씨는 자신이 공산군의 잔인함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프간인들이 잔혹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그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남철수는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미군이 흥남에서 배로 철수하면서 열흘에 걸쳐 북한 피난민 10만여 명을 구출한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특히 흥남을 마지막으로 떠난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배를 급히 개조해 무려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들을 거제도로 탈출시켰고 여기엔 함흥 출신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 부모도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 출신으로 당시 14살 소년이었던 원동혁 씨는 인민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머니 등 가족을 모두 남겨둔 채 아버지와 단둘이 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원산 점령으로 사방이 막혀 피난민들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흥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산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중공군이 나와서 원산 점령해버렸어요. 그 육로는 막혀버렸죠. 북쪽은 인민군이 나와있죠. 그 흥남에서 배를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절대 절명의 그런 상황이었죠.
흥남 부대의 이런 대대적인 탈출은 2014년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재현돼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이들 앞에 못하는 거 아닐까?
기다 소리하지 말고 모두 따라오라. 자, 따라오라.
아이씨, 깜짝이야. 아들아. 아저씨야.
눈보라 속에 그물망을 잡고 오르다 바다로 떨어지는 피난민들, 자녀의 손을 놓쳐 절규하는 가족 등 영화가 아비 교환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나 어디로 가고
원동혁 씨는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겨우 배에 오르는 데 성공했지만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이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거의 사흘간 배고픔 등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입고 떠난 지가 몇 주 됐으니까 이가 바글바글 끓어서 오줌똥 뭐 눌 수도 없고 그냥 앞에 사람 숨쉬는 그러니까 춥진 않아요. 하여튼 사람 많으니까 뜨뜻하고 그냥 그 냄새가 나고 그런데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숨 건졌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싸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쫙 있더라고요.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1등 항해사였던 로버트 러니 씨는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진정한 영웅은 피난민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환경이 너무 열악해 어쩔 수 없이 피난민들을 화물처럼 꾸역꾸역 실을 수밖에 없었고 의사나 통역관, 식량과 물도 없었지만 피난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매우 침착해했다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성탄절을 거치며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나 피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기도 했었다고 원 씨는 회고했습니다. 원동혁 씨는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한 뒤 한국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대기업 임원을 거쳐 사업을 하는 등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은퇴 후 미국 중서부에서 10여 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흥남 철수 상황을 미국인들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미국 작가인 데이비드 와츠 씨는 원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지난 2012년 흥남에서의 희망이란 제목의 소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원 씨는 그러나 단천을 떠난 뒤 어머니 등 가족과 생이별한 채 70년 넘게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동혁 씨는 지금도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이 가족과 헤어지지 말고 어떻게든 자유를 쟁취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탈출해서 압제해서 벗어나고 저쫓아오는 탈레반을 소탕해서 어떻게든지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현재 탈출을 위해서 카불 공항에 진입하려는 피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탈레반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기자들에게 지난 14일 이후 미국이 2만 8천여 명을 대피시켰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고통과 비통함 없이 대피시킬 방법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300만 아사자가 나왔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권수정 씨는 부모님께서 남긴 집을 팔아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남의 차지가 되고 1997년 중국으로 건너갔던 권수정 씨는 북송되기를 세 차례 탈북을 또 거듭했고 가난과 기근에 찌든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20대 청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중국 땅을 떠날 수 있었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에서 2009년 2월 1일 날에 저기 구속으로 도착을 했어요. 네. 오는 가정에도 진짜 그때 마음 저이고 2월 1일 날에 출발을 했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딜레이된 거예요. 그 영사관 분들이 그때 우리가 170 몇 명이 탔는데 갑자기 비행기 다 내렸어요. 그때 그 심정 그때는 우리가 이거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거 맞는가고 막 이게 그 한국으로 간다 하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고 막 그때 상황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영사관 사람들이 막 연락이 안 되고 새벽에 탔는데 그 다음날 8시 돼서 영사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우리가 이게 진짜 한국으로 가는 건 맞는가고 그때 170 몇 명이란 인원들이 진짜 가슴을 서였는데
한국 정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공포에 떨었다고 수정 씨는 회고합니다. 더욱이 세 번의 북송, 마지막 탈북을 감행했던 수정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치범을 잡혀서 나갔다가 다시 탈북을 한 상태인데 나 이제 다시 가면 진짜 그러니까 저희 형제는 그렇게 막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다시 재탈북할 때 삼촌이 그랬거든. 네가 만약에 가다가 잡히면은 네 스스로 죽으라 그 이야기까지 하신 건데 그 비행기가 탔다 다시 내려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 있잖아요. 진짜 그 죽음이 그 고통 있잖아요. 갔다가 온 자만이 그 불안.
비행기가 연착되는 하루 동안 불안과 공포, 초조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
그래서 국정원에 도착을 하니까 와 진짜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태국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 한국 맞다고 이 남조선이 맞다고 막 서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남 우리가 남조선 진짜 맞다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보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2009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수정 씨는 지방으로 정착지가 정해졌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 서울로 오게 됩니다. 중국에서 20대 시절을 보냈던 권수정 씨는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했는데요.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 그 이전에 중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가장 큰 정신적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들도 그렇고 되게 그런 걸 많이 해. 너 중국 사람인가 하고. 북한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한국에서 정착을 하면 언어를 하다 나면은 중국 사람인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중국 사람은 어떤 차별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그런 차별이 좀 있더라고요.
탈북민들을 중국 조선족으로 오해했던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수정 씨는 북한 사람이라고 출신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 면접하는 과정에 제가 북한 사투리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교포는 안 쓴다 하더라고요. 교포가 아니고 세토민입니다. 그러니까 세토민이 뭐예요? 아니면 탈북, 그러니까 제가 이북 사람이 탈북민인가 하니까 자기는 이북 사람도 안 쓴다 하더라고요. 왜 안 쓰는지 내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그 사업, 이렇게 좀 비즈니스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있으면서 손님들한테 조금 신뢰될 것 같아서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그랬거든요. 저 한번 써보시면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도 지원해 주시고요. 저 써주시는 데에 대한 믿음을 제가 보답할게요. 내가 그랬거든요.
고급 일식 식당에 오는 손님을 상대하는 직원 채용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장에게 한국 정부의 탈북민 고용 지원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던 수정 씨. 직장 내 인정을 받기까지 남보다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스키다스 자체도 외우기 힘들고 일본 말이고 한데 그런 걸 다 외워야 되거든요. 솔직히 일을 하면서 그쪽에는 팁이 좀 나오고 좀 돈도 좀 월급이 센데 저 월급 남들은 230을 받을 때 그 집에서 전 130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사장님한테 제가 대신 130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한 3개월 됐을 때 그 사장님이 그 사모님 그때 오신 고용 지원금도 저한테 180, 3개월 있다 바로 올려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를 제가 진짜 손이 놀 새가 없었어요. 이게 주방이면 주방, 서빙이면 서빙 해가지고 마지막 그 주방장도 저보고 하신 이야기가 진짜 살아남으려고 너무 그걸 한다고 자기가 안쓰럽다고 그렇게까지 한 8개월 갔어요.
외래어에 익숙한 한국인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말로 된 갖가지 식사, 반찬 이름과 씨름하는 것은 기본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자신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서울에서 얻게 된 첫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는데요. 그렇게 인정해주고 진심을 알아봐줬던 일식집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나던 당시 방사능 오염으로 일본 수산물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이 엄청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영향이 그렇게 전 제 스스로 제가 진짜 목격을 했잖아요. 와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쉽게 그만둔 직장이었지만 수정 씨는 북한을 거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너무 지배력이 많아요.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지방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나와도요 세금이 틀려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내도 세금을 똑같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방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다음 세금이 틀려요. 그리고 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핸드폰 하나 가지고 저 미국에도 살아봤지만 이 핸드폰 하나 들고 요금 어디를 다른 주 가도 요금은 똑같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른 내가 만약 연길에서 연길시 전화가지고 저게 뭐 북경으로 간다면 그게 요금제가 엄청 비싸요. 받는 것도 비싸고 하는 것도 비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능력에 그러면 착취가 없어야죠.
한국에서 경험한 자본주의는 자신이 노력한 대가를 착취하는 일은 없으며 정부의 지원 외에도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는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권수정 씨에게 7여 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들은 의미 있고 유익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 권수정 씨. 친구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그녀가 이곳에서 새롭게 둥지를 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에서 제가 좀 정신적으로 육체도 막 많이 힘들었지만은 육체보다 더 힘든 게 정신이더라고요. 대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친구가 자꾸 오라 하고 그래서 온 거였는데 처음에는 가까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 일생에 제가 이렇게 먼 나라를 저는 중국에는 그 어디도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중국 외에 해외 경험이 없다는 수정 씨는 2017년 미국을 방문할 당시 정신적인 피로감에 삶을 환기시킬 쉼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비어의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파운드리에 관해서 알아보고 주간 프로로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8월 24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사임을 발표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또 조만간 공산당을 해체할 의사도 밝힙니다. 닷새 전 소련의 강경 보수파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지만 이는 사흘 천하로 막을 내렸고 이것으로 인해 소련에서는 공산당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르바초프의 소련 공산당 서기장직 사임 발표는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를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이어 나머지 공화국들도 속속 독립을 강행합니다. 이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후 소련을 지배해온 공산주의의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여파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났고 연방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은 탄생 이후 69년 만에 해체됩니다. 1101년 8월 24일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소동파는 중국 최고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본명은 소식입니다. 아버지 역시 송나라의 이름난 문장가로 부유한 지식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동파는 나이 22살에 과거 시험에서 진사로 급제했으며 벼슬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지방에서 한직을 맡았습니다. 또 독서가 만권에 달하여도 학문상의 법칙은 읽지 않는다고 말해 필화 사건으로 인한 취조를 받고 감옥에 갇혔으며 유배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부국 강병책에 대한 반론과 같은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소동파의 나이 50세에 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던 사람이 실권을 찾아 복권되고 높은 관직을 차지하기도 했으나 반대파가 실권을 잡자 다시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으로 7년을 유배됐고 귀양살이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오던 도중인 1101년 8월 24일 사망합니다. 소동파는 자유에게 화답하다라는 시를 통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살이 무엇과 같은지 아는가? 녹는 눈 위에 남긴 기러기 발자국 같네. 그 위에 몇 개의 발자국 남겼다 해도 날아간 뒤엔 동인지 서인지 어찌 간 곳을 알겠나.